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갱그리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성경이 한 사람의 머리 깎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머리 깎음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용이나 단정함을 목적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해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누가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서원과 연결하여 말합니다. 서원과 연결하여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이는 나시렌에 대한 성경의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말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그 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에 들어가 그 머리털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갱그리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규례와 일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언제 서원하였는지 누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서원하였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읽지 못할지라도 바울은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머리카락을 태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서원을 하였습니까? 누가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과 관련하여 잠깐 서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거룩한 전쟁인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마쳤을 때 나시린 서원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이 사역에서 나시린 서약을 하였고 그 서원을 마쳤기에 그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설교함으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드러내야 하였고 고린도에서 회당에 대하여도 심판의 사역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고린도 지역에 아직 주의 택함이 있지만 아직 바울이 보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음을 듣고 그들을 부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언제 서원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의 성전 즉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 일시적인 나시린 사역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나시린이 되어져 거룩한 용사로서 전쟁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바울은 일시적으로 서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아래 더 이상 거룩한 용사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시체를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참 안식이 오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시린 서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않을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 된 거룩한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샬롬, 평안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은 댕그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음으로 자신이 서운한 사역을 마쳤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나시린 서원입니다. 둘째, 바울의 나시린 서원의 의미입니다. 셋째, 이 나시린 서원의 적용입니다. 첫째, 바울의 나시린 서원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분명히 나시린 서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서원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2차 전도의 전체를 두고 한 것인지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했을 때 이루어진 일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어간의 일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될 때 거기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될 때 고린도에서 드디어 그 지역에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는가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의 서운함을 두고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할 때 단순한 일상의 머리 깎음이나 그 이상의 어떤 단정함의 문제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에 익숙해진다면 서운함이 있고 머리 깎음이 있다라는 이것은 쉽게 나시린 사역과 연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본문은 바울의 머리 깎음을 두고 나시린 사역으로 가져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절기나 율법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고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바울의 사역을 두고 누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18장 6절과 7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도리어 이제 회당 밖 디도 유소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는 그리스도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회당 중심이 아니라 회당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시린 서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 문제를 지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기 이전에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시린 사역도 그림자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바울의 마음속의 결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 다시 한번 더 교회의 결정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울과 실라가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미하고 이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회람되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나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이 나신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부당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어떤 절개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문제, 피를 멀리하는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그림자 같은 그 율법에 대하여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아직 성전이 서 있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지금 그림자 같은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나니 우리가 바라보니까 구약에서 하고 있던 이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첩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실 세약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실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서원하였고 무엇을 두고 서원하였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의 사역을 마쳐가는 이 현실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일시적인 나실의 사역을 마쳤다란 그 사실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자기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깎은 머리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까지 가지고 올라갔고 화목 제물 밑에 넣어 불로 태워졌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식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둘째, 나시린 서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일시적인 나시린 서원을 하였고 그 사역을 마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시린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시린이 거룩을 지킨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는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정결을 가져오듯이 일시적으로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한 사역에 대하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자 혹은 여자는 나시린 서원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는 임시적인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용사, 제사장, 즉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민수기는 이렇게 밝힙니다. 4절부터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포도소산에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 교약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교약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시린 사역을 마치고 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데 나시린 사역이 하는 동안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시체를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함이 지금 나시린 사역 가운데 자기 형제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름치름 자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안식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해가 되면 포도를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손대지 않은, 전정하지 않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나지르, 즉 나시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안식년에는 어디서나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치 나시린의 머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냥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포도는 땅의 풍요와 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포도농구를 두 사람이 매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렇게 농사가 잘 지어졌을까? 원래 비옥한 땅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 땅이 원래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런 포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포도가 준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포도주가 안식년의 포도가 무성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시는 포도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즙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포도의 포자도 못 보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즙이나 포도나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단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저주의 회복이 포도주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의 포도가 무성하게 스스로 전정되지 않고 자라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놀랍게 복을 주셔서 참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때 정말로 우리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바울이 잔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나시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가 가져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중철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긴 머리에 관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우리가 다리를 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날씬이 거룩한 용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왕이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군들이 머리가 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로 깨서 죽일 수도 있는데 머리 깨어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전쟁을 치르지만 발꿈치만 상하게 하였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거룩한 용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받쳐지고 이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카락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잘리지 않지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머리카락은 면류관 같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가 대제사장이 쓴 관과 이스라엘 왕이 쓴 관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역과 연관되어지죠. 제사장과 왕을 통하여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어지고 모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나 자기 백성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에 대한 저주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주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죽음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만진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접촉하는 죄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거룩화된 용사는 그 용사들은 죄의 결과로 접촉, 죄의 결과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과 유사한 것들은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참된 안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종, 참된 안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게 될 때 남에서부터 나시린 되어진 삼손의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때로 모든 것이 삼손의 실수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삼손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시기와 이 사무엘의 사역하던 시기가 맞물려져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 나시린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참 안식의 나라를 가져오고 참된 이스라엘을 가져오고 참된 왕이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준비해가는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나시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선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거룩한 용사로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서운한 일을 성취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주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로 일생으로 모든 삶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나시린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시린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전병을 먹었다라는 이것들은 정말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전장에 나아가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는 거룩한 용사로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시린 서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나시린 서원의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은 거룩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전쟁하는 거룩한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로부터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나시린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피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시린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다시 머리를 깎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시린 사역을 그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시린 서약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시린처럼 거룩한 용사로서 약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머리를 깎지 않아야만 합니까? 과연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일은 참된 안식,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안식으로서의 안식년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듯이 그들은 나시린 생활하는 동안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셨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시리에서 머리를 깎지 않아야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찾아왔던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모두 푸셨습니다. 주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왕과 제사장 같은 구약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용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역, 이 사실을 고백한 우리는 나시린이 지키는 이 규례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거룩한 용사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나시린 세역 같은 그런 세역을 하지 않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금하지 않고 죽음을 시체를 멀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용사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나시린 서약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성전을 세우는 자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2차 전도여행에서 일시적으로 그가 서약했던 그 서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시린 서약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룩한 용사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길을 위하여 우리는 자원한 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위하여 자원한 거룩한 용사로서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그 삶에 충성한 우리에게 주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